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 검도 겁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팥죽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야곱인가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했던 그 야곱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람 같기도 한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바꾸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먼저 야곱의 출생 이야기부터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 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의미가 있는 이름이네요.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도 유명하죠.
맞아요. 바로 파축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수 없고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했던지 야곱이 만든 죽을 달라고 이야기한 에서에게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팥죽과 바꾸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며 팥죽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온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더니 야곱에게 전해주고 에서인 척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매우 화가 났고 그 사건 이후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 외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외롭고 도망치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죠.
맞아요. 이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 결혼하려고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라반도 속임수를 써요.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고 야곱은 또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네요.
그렇죠. 야곱도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열두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의 기반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난 야곱이 어떻게 씨름했을지 찬송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을 지낸 뒤 야곱은 에서와 다시 마주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는 얕복나루에서 밤을 지새우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씨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이었네요.
맞아요. 처음엔 복을 빼앗으려 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씨름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야곱의 삶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그는 나그네의 삶으로 모든 걸 해석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고백,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대를 이어 흘러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야곱처럼 조급하게 축복을 얻으려다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며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하는 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밤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남조선에서 많이 불리웠던 야곱의 축복을 함께 들으며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처럼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건네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광야 학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복음으로 이렇게 체험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여름 끝자락인데, 네. 그래도 더위도 있고 비도 있고 한데 잘 건강하게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 전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나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분의 심판의 날 이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반론을 살펴봤습니다. 하늘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다. 뭐 이런 반론이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하늘 너머에는 자연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장소 또는 천상의 장소는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어디며 어떤 식의 장소인지 인간의 현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그런 곳이 있다는 성경의 선언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조목과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조목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조목을 그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조목 역시 어떤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위험에 오르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좀 길긴 한데 이런 반론도 살펴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때 제시되는 설명이 믿음의 조목들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장소의 이동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지옥에 내려가신 것의 반대 개념인 최상의 위험에 오르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서로 갈등하고 있고 잘 모르겠으면 성경 펴보자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반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옥 강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네.
지옥 강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마지막 단계지만 승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곳, 영광의 마지막 단계는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이나 높아지심에 관한 반대를 만약 말하고 싶다면 지옥 강하와 그 반대는 승천이 아니라 지옥 강하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되겠죠.
네.
아무튼 앞에 반론은 이런 면에서도 잘못된 주장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6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47문으로 넘어갔죠.
네, 요리문답 47문의 질문과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의 인성으로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 편제론자들의 반론을 예상하는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반론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보는 게 47문이었습니다. 뭐 사실 전제는 맞습니다. 아, 그런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어떤가요? 결론이 너무 비약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그분의 위격 중 신성에 해당하는 속성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영과 신격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둘째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바 신뢰로 함께 하시죠.
네.
셋째로 상호간의 사랑으로, 네 번째로 그의 인성과 연합함으로, 마지막으로 완성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네, 가슴 아프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나 어제 너랑 함께 있었어. 그래,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고 있었고 너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늘 너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거죠. 함께
네,
있다는
그쵸.
말이.
공감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내용. 이 내용의 고백으로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아멘.
이것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그 두 본성들이 한 위격 속에 신비롭고도 놀랍게 또한 분리되지 않도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된 두 본성들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본질을 이루죠. 그래서 두 본성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분리되면 당연히 그것은 파괴되고 말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이 각 본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네. 신성으로 천상에도 계시지만 신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계신다는 거죠. 47문도 간단하게 마치고 48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48문의 질문과 답도 47문처럼 그리스도 편재론자들이 제기할 만한 반론과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은 불가분리,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신격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의 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뭐 48문도 반론인데요. 이들의 주장처럼 두 본성들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것 맞냐 틀리냐 맞습니다.
네.
하지만요. 각자의 속성들은 여전히 구별된 상태로 계시죠. 신성은 신성, 인성은 인성이에요. 만일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모두 무한하다. 그래서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인성의 속성이 신성의 속성으로 변화한 것이 되고 말겠죠. 그렇다면 그럼 인성의 모든 속성이 무너지게 되겠죠. 또 인성의 속성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인간인 우리를 위한 인간의 대표로서의 중보자 그 자격이 상실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문.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이 인성 속에 있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문답 자체는 지난번 앞번 것하고 지금 것은 이제 그 자체로 반론인데
네.
이들은 앞에서 지난주에 이제 요약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사무엘
네,
형제님.
멈출 줄 모르네요. 네.
읽어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본성 중에 어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요. 위격적으로 연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의 신성에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이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죠. 이제 연합은 안 깨졌어. 하지만 두 본성은 각자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성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말해줬는데도 아니야, 만일 그렇다면 깨진 거지 뭐. 자, 볼게요. 주된 논지, 그러니까 첫 문장, 두 본성 중에 어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다. 그러면 위격적으로 연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참이 되려면, 이 말이 맞으려면요, 두 본성은 동등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뭐 유한하다든지 둘 다 무한하다든지, 그러니까 인성이든 신성이든, 그렇다면 이 논지가 맞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일 두 본성이 동등하지 않아서 하나는 유한하고 나머지 하나는 무한할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이 주장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유한한 본성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지만, 그렇죠, 무한한 본성은 유한한 본성 속에서도 완전히 존재하고 그 바깥에서도 완전하게 존재할 테니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무엘 형제가 방금 이야기한 바로 그런 경우의 존재입니다. 그분에게는 유한한 본성과 무한한 본성이 동시에 있죠.
네.
그러니 유한한 본성인 그분의 인성은 어느 한 곳밖에는 있지 못하겠죠. 아, 그러나 무한한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 속에 있으면서도 그 바깥에도 있고 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시죠. 결국 뭔가요? 이 반론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재반론이 또 있네요. 읽어주실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 곳에는 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의 인성이 있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 사이에 분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분리가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 속에서나 인성 바깥에서나 완전하며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초대교회 이제 교부가 있었어요. 사도들 네. 다음으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 자신의 성전 안에 있고 또한 어디든지 있다. 그러나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이 말씀, 로고스라는 이 신성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 존재 방식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고백 안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네요.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형제님. 이런 열심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읽어주실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적 속성들이 없다면 그와 성도들 사이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과 동등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서로 다른 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네, 뭔가 이제 계속해서 잘못된 걸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로 가죠. 이제 분리될 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야, 인성도 뭔가 특별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도의 신성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하냐. 그분이 그럼 베드로와 수준이 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뭘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나요?
아마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특별한 것처럼 그분의 인성도 특별하다. 아니,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같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지만 그분의 인성은 여전히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쭉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이야기한 그 말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편제론자들이거든요.
네.
어디에나 그리스도는 다 계셔. 그게 이제 편제론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은 뭐 간단합니다. 이런 주전제가 잘못됐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적 속성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시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것 이외에도 그분의 신성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도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또다시 반론을 제기해요. 사무령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차이는 본질상의 차이거나 아니면 속성과 은사의 차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본질상의 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성이 그리스도에게는 물론 성도들에게도 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속성과 은사의 차이다입니다.
네. 그 인성이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다르긴 뭐가 달라 이제 또 주장하는 건데요.
네.
우선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차이가 본질상의 차이이거나 속성과 은사의 차이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이 논지를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좀 많이 불충분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에서 제시하지 않는 또 다른 차이, 말하자면 제3의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간에 신비한 위격적인 연합이 있는 반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여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십니다.
네.
이거 좀 어렵죠.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이시면서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반면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시죠. 베드로 안에도 거하고요. 그런데 그 성령과 우리가 이런 연합이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인간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신가요? 아, 절대로 아니죠. 예,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인성이 있으시고 우리도 인성인 존재나 그분이 우리와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은사의 차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반론이에요. 또 있네요. 사무령제님.
네, 목사님 방금 하신 그런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네.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한다입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냐.
네.
그러니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도 같은 수준 아니겠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신격과 더불어서 신격과 함께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성도 신성과 같다고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하여 있고 신성이 그리스도께 주어졌으니 그 속성들도 그분께 주어진다 뭐 이런 의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격과 더불어서 그 인성으로서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반론을 마쳤습니다. 반론이 많으면 피곤한데 반론이 많아야지 우리가 정결해지고 진리를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옳게 굳건히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 편제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독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을 서로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쭉 살펴보니까 인성과 신성 두 본성들이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한 본성이 다른 본성을 동등하게 만들거나 그 본성에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군요.
예, 네스토리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하자면 두 가지 것들이나 두 영이나 두 본성들이 위격적인 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같거나 또는 서로에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신성이 인성을 덮어버리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실수를 했느냐 이 편제론자들이 유티케스 이단이 있는데 이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이 두 본성을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둘을 이제 서로 이제 뒤섞어 버린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점령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뒤섞어 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아리우스 이단 혹은 사벨리우스 이단들을 대적하고 공박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아주 은혜롭고 강력한 무기들, 이 무기들을 빼앗아가 버렸죠. 이 무기들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붙들고 네, 싸워야 될 우리들을 힘없게 만들었죠.
네, 아리우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성, 참 사람됨을 무시했던 영지주의자들이고 사벨리우스 이단은 삼위를 부인하고 단일 신론을 주장했던 자들이죠.
네, 그들이 왜 이단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그걸 부인하니까 이단이죠. 결국 이런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맞서 싸우도록 힘을 돋구는 성도의 무기가 뭐겠어요? 신성과 인성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연합해 있다.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으로는 삼위로 존재한다. 이런 성경의 진리잖아요.
네.
편제론자들이 이런 진리라는 무기를 잘못 사용한 거죠. 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과 동등하다는 자기들의 논지를 확립시키는 데 이용했죠. 네,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정하는 모든 성경 본문들의 증거들을 약화시킨 겁니다. 48문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형제님,
네.
몇주 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배울 때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분명히 기억납니다. 부활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것과 우리 성도들과 관련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유, 잘 기억하네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도 방금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처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련해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머리이신 그분은 모든 지체들보다 뛰어나고 높은 은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분이 땅 위에 남아 계셨다면 불가능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올라가신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으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특별히 자신을 위한 목적 두 번째는 그분에게 천상의 나라가 있는 것이 합당하고 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 그분을 위한 목적을 생각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자, 이 첫 번째 승천의 목적 중 이 간구와 관련해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는요, 당신의 희생 제사와 그것의 가치를 통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 제사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성부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자, 또 어떻게 간구하고 계실까요?
당신의 의지를 통해서 간구하고 계실 듯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그 희생제사를 성부께서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속해서 바라시기 때문인 거죠.
네, 너무 아름답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우리를 구하겠다는 의지밖에 없어요. 네, 그 힘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성부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부가 동의한다는 건 무엇에 동의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가치를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충족한 보상으로 동의하신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동의하니까 또 무엇에 동의하게 될까요? 성자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성자의 뜻과 바람에 동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의 은덕과 공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했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으며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중보자로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기도가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드렸던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늘 기도드리셨죠?
네.
그분의 이 땅에서의 간구는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드리는 기도, 그것과 상관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말하자면 이 땅에서 간구들은 중보자께서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완수하신 후에 영원토록 하늘의 성소에 나타나신다는 조건 아래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중보자로서의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승천의 목적 두 번째, 우리 역시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왜 그곳에 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그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올라가셨으니 몸인 우리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또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죠. 맏아들 네. 큰 형님.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그분의 형제 아우들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48문. 그러나 어디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물형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